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1일 금요일 VOA 새벽 방송을 시작합니다. 먼저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 백악관은 오는 21일 개최되는 조 바이든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의 미한 정상회담에서 북한이 핵심 의제라고 밝혔습니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20일 브리핑에서 북한이 물론 내일 회담의 중심 의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키 대변인은 두 정상이 기후변화, 중국, 그리고 경제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두 정상의 대면 회담은 한반도의 비핵화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가운데 열립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미국 수도 워싱턴에 도착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워싱턴 방문은 취임 후 네 번째이자 2년 1개월 만입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 취임 후 첫 미한 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이 북한 비핵화 문제를 어떻게 논의하고 발표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 교전으로 가자지구 유혈 사태가 확산한 가운데 양측의 휴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하마스 고위 당국자는 19일 레바논 언론과 인터뷰에서 휴전을 위해 현재 진행 중인 노력이 성공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권리는 하루나 이틀 안에 휴전에 도달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휴전은 상호 합의를 기반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휴전의 첫 번째 단계는 이스라엘이 하마스 기반시설 공격과 하마스 고위 관계자에 대한 살해 시도를 중단하고 하마스는 이스라엘 도시에 대한 모든 로켓 발사를 중단한다는 내용입니다. 한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또다시 전화 통화하고 휴전을 향한 중대한 긴장 완화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19일 아이슬란드 레이캬비크에서 조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처음 만났습니다. 미 국무부는 이날 회동에서 블링컨 장관이 모스크바와 더욱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관계를 보색했다는 점을 주목했으며 두 장관은 러시아의 북극이사회 의장직과 영내 공동 이해관계를 고려한 협력의 중요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우리와 우리의 동맹에 해를 끼치는 러시아의 행위에 대응해 미국 시민을 보호하고 미국의 이익을 방어하는 데 단호하게 행동할 것이라는 바이든 대통령의 결의를 강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무부는 두 장관이 지속적이고 강화된 협력을 통해 양측 국민 모두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분야에 대해 논의했다면서 아프가니스탄과 전략적 안정, 이란과 북한의 핵 프로그램 억제 등을 거론했습니다.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은 20일 미국이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 가한 제재를 해제할 준비가 돼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로하니 대통령은 이날 국영TV 연설에서 미국이 이란 석유와 해운업, 중앙은행 등 제재를 해제한다는 내용을 수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란과 핵합의 참가국은 지난 4월부터 핵합의 복원을 위한 회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협상을 진행 중인 유럽연합 관계자는 19일 협상이 타결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유럽 외교관들은 성공이 보장되지 않았고 매우 어려운 문제들이 남아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란의 아바스 아락치 외무차관은 19일 일부 핵심 쟁점들에 대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핵 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함이 인도태평양에서의 작전 수행을 위해 일본 요코스카 기지에서 출발했습니다. 미 해군은 19일 성명에서 레이건함이 동맹국 및 파트너들과 협력하고 규칙에 근거한 국제 질서를 준수하며 미 국방부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존재감과 유연성을 유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필리핀을 돕기 위해 재정 지원에 약속했습니다. 스가 총리는 19일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코로나에 대한 필리핀 정부의 대응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면서 엔화 대출을 통해 200억 엔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우주군은 18일 탄도미사일 발사 탐지를 위한 위성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유나이티드 론치 얼라이언스는 이날 오후 플로리다주 케이프 커네버럴 우주군 기지 발사장에서 탄도미사일 감시 위성 GEO-5를 발사했다고 전했습니다. 세계뉴스 박동정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요즘 미국에서는 건강관리 업체와 다이어트, 몸가기, 살가기 관련 산업이 호황입니다. 코로나 대유행으로 집에만 머물렀던 사람들이 이제 직장 복귀를 준비하면서 그동안 불어난 체중 줄이는 데 관심이 많기 때문입니다. 팬데믹 기간에 사람들의 체중이 보통 9에서 11kg 늘었다는 미국 의학계의 설문조사 결과도 있고요. 한국에서는 짧은 기간에 체중이 확 늘었다고 해서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를 빗대서 확진자라는 말이 유행할 만큼 체중 증가가 일반적이 된 코로나 시대에 사람들의 이런 고민에 맞춘 산업이 기지개를 켜고 있는 겁니다. 바이러스 전파의 위험지대로 꼽혔던 체육관이나 사설 운동시설을 찾는 사람들도 많아졌고요. 또 마스크를 벗고 걷고 달리는 사람들도 눈에 띄게 늘었는데요. 특히 요즘 사람들이 많이 찾는 것은 다양한 운동법을 알려주는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유료 애플리케이션, 앱 프로그램이나 동영상, 개인에 맞춘 저열량 음식을 팔거나 체중 관리를 도와주는 업체와 프로그램 등입니다. 한 체중 관리 업체는 지난해와 비교해서 가입자가 16% 늘어난 420만 명이 됐답니다. 간단하게 마시는 특수 음료로 짧은 기간에 체중을 많이 줄일 수 있다고 선전하는 또 다른 업체는 올해 수익을 2년 전에 두 배가 되는 14억 달러를 예상하는데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할 정도라고 합니다. 코로나 대유행이 가져온 불황을 비켜갈 수 없었던 다이어트 건강 관련 사업. 직장 복귀를 앞둔 확진자들에게 건강하게 잘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웰니스를 강조하면서 손짓하고 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저는 도성민이고요.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 세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나우에 이어서 시사상식 ABC. 오늘의 뉴스 용어는 컴퓨터에 악성 코드를 심어넣고 그것을 풀어주는 대가로 거액을 요구하는 해킹을 말하는 말이죠. 랜섬웨어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주간 프로그램 인물 아메리카에서는 가족으로 구성된 미국의 첫 컨트리 악단입니다. 카터 패밀리를 소개해드립니다. 5월 21일 금요일의 북한 날씨입니다. 대부분 지역은 흐리고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자강도 지역은 5mm 미만의 비가 내리겠고 평안남도와 황해도, 강원도, 함경 남북도 대부분 지역은 5에서 20mm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강원도와 함경 남북도 동해안 지역으로 강한 바람이 예보돼 있습니다. 풍산의 아침 최저는 5도입니다. 장진과 삼재는 6도, 평안, 안주, 해주 아침 기온은 15도로 가장 높습니다. 낮 기온은 김영권이 19도까지 오르겠고 자강도 지역은 25도 이상, 중강이 28도로 최고 기온입니다. 비가 내리면서 낮 더위는 한결 누그러들겠습니다. 주요 도시의 기온도 함께 보겠습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 15도에서 24도, 신의주는 14도에서 26도입니다. 개성은 14도에서 21도, 원산은 12도에서 21도, 함흥은 14도에서 24도입니다. 청진은 11도에서 23도. 동해상 흐리고 비 내리고 서해는 오전에 흐리고 앞바다 쪽에 비 내리다가 낮부터는 모두 차차 맑아집니다. 물결은 동해상이 1.5에서 4m로 먼바다 쪽이 높게 일겠고 서해는 0.5에서 1m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 순서입니다. 지금 이 시각 세계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박영서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어떤 소식입니까?
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에 대한 공격을 계속할 거라고 천명했습니다. 내각에서는 조만간 양측이 휴전할 거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세한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첫 대면 회담을 가졌습니다. 유럽연합 회원국 대사들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맞은 외국인 관광객의 입국을 허용하기로 했다는 소식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도 이스라엘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하마스에 대한 공격 의지를 거듭 밝혔네요.
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19일 트위터에 올린 동영상에서 이스라엘은 목표가 달성될 때까지 작전을 지속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네타냐후 총리의 이런 발언은 같은 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전화 통화 후에 나왔습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하고 네타냐후 총리가 또 전화 통화를 했군요.
네, 백악관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바이든 대통령이 네타냐후 총리와 전화 통화를 했다고 밝혔는데요. 두 사람의 통화는 지난 10일 양측의 무력 충돌이 시작된 이래 네 번째 통화였습니다.
네,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도 밝혔습니까?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네타냐후 총리에게 오늘 휴전으로 가는 중대한 긴장 완화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런데 네타냐후 총리는 공격을 계속하겠다 이런 입장을 보였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미국 대통령의 지지에 매우 감사한다고 말했는데요. 하지만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의 시민들에게 평온과 안전을 되돌려주기 위해서 계속 밀어붙일 거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에 대한 공습을 계속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백악관은 그에 대한 답변은 거부했습니다. 다만 우리의 접근 방식은 외교적으로 조용하고 집중적으로 일을 진행하는 거라고 강조했는데요.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의 이런 조용한 외교 방식에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네. 자, 어쨌든 지금 가자지구에 대한 이스라엘의 공습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거죠?
네. 이스라엘군은 20일 새벽에도 가자지구에 새로운 공습을 단행했는데요. 이번 공습으로 적어도 팔레스타인인 한 명이 사망하고 여러 명이 다친 걸로 전해졌습니다.
네. 지금까지의 전체적인 인명피해는 어떻게 됩니까?
네. 19일 오전 기준으로요. 가자지구에서는 어린이 64명을 포함해서 227명이 사망했고요. 이스라엘 쪽에서는 12명이 사망했습니다.
네. 지금 이스라엘하고 하마스가 충돌하고 있는 게 2주가 넘는 거죠?
네, 지난주에 이슬람 최대 금식성월인 라마단 기간에 요르단강 서안 동예루살렘에 있는 알 아크사 사원에서 팔레스타인 주민들과 이스라엘 경찰이 출동을 하면서 갈등이 촉발됐는데요. 가자지구를 점령하고 있는 하마스가 이스라엘에 10일 저녁 6시까지 사원에 배치한 병력을 철수하지 않으면 공격할 거라고 통첩하면서 무력 충돌로 비화했습니다.
네, 그런데 좀처럼 사태가 완화할 조짐이 보이지 않는군요.
네, 현재까지 하마스 그리고 이슬람이 지하드 등 이슬람 무장단체들이 이스라엘로 쏘아올린 로켓이 3,000발이 넘는 걸로 알려졌고요. 이스라엘은 8천여 회 이상 공중폭격을 실시하는 등 양쪽 모두 화력을 집중해서 맹공에 나서고 있습니다.
네. 자, 이런 사태에 대해서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는 어떤 입장입니까?
네, 마무드 아바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은 19일 TV연설에서 이스라엘이 지금 조직적으로 국가적인 차원의 테러와 전쟁 범죄를 자행하고 있다고 맹렬히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전범 행위에 대한 국제 재판을 추진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서는 휴전설도 나오고 있다고요?
네, 하마스의 고위 정치 간부인 무사 아부 마르주쿠가 19일 레바논 TV와의 인터뷰에서 하루 이틀 안에 휴전에 도달할 걸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휴전은 가자지구와 관계된 걸로 요르단강 서안지구 등의 마찰 갈등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하마스의 정적인 파타 정파의 지빌 라주부 집행위원장도 이 터키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휴전을 위한 국제적인 노력을 언급하면서 이런 노력이 조만간 마무리될 걸로 예상한다고 말했는데요. 하지만 20일 이스라엘의 공습이 재개되면서 쉽사리 돌파구를 마련하기 힘들 거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미국의 국무장관하고 러시아의 외무장관이 만났네요.
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19일 아이슬란드 수도 레이캬비크에서 회담했습니다. 두 사람의 회담은 지난 1월 조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한 후에 양국 간의 첫 고위급 회담입니다.
네, 자 만난 장소가 아이슬란드네요. 왜 아이슬란드에서 만난 겁니까?
네, 19일과 20일 이틀 일정으로 지금 아이슬란드에서 북극 이사회 장관급 회의가 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북극 이사회는 북극권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8개 나라 모임인데요. 미국과 러시아도 회원국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앞서 보도문에서 블링컨 장관이 이 기간에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 별도의 회담을 할 거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네, 블링컨 장관과 라브로프 장관 서로 처음 얼굴을 직접 보고 회의를 한 건데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는지 궁금합니다.
네, 블링컨 장관은 회의 시작 전에 모두 발언해서 양국 사이에는 코로나 바이러스와 팬데믹, 기후변화, 이란과 북한의 핵 프로그램, 아프가니스탄 평화 과정 등 서로 이해관계가 교차하고 겹치는 부분이 많다면서 회의에서 다룰 의제들을 시사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러시아와 이에 대해서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는데요. 하지만 러시아가 미국이나 동맹국들에 적대적으로 행동한다면 대응할 거라는 경고도 잊지 않았습니다.
네, 이번에는 라브로프 장관의 말도 들어볼까요?
네, 라브로프 장관은 러시아는 상호 존중, 정직, 사실에 입각해서 모든 현안을 논의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는 양국의 공관 폐쇄 문제도 포함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자, 회의가 잘 진행됐는지 궁금합니다.
네, 회의는 비공개로 약 1시간 반 동안 진행됐는데요. 당초 예정 시간보다 길어져서 심도 있는 대화가 오갔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레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성명에서 블링컨 장관이 우크라이나 국경 지역에 러시아 병력 배치, 러시아 반정부 인사 알렉세이 나발리 씨의 건강 상태, 야권 단체에 대한 러시아 정부의 탄압 등에 대해서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또 현재 러시아에 구금되어 있는 미국인 2명의 즉각적인 석방도 촉구했습니다.
러시아 쪽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나왔습니까?
네, 라브로프 장관은 회담 후 기자들에게 간단하게 블링컨 장관과의 대화가 건설적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양측이 정상회담을 위한 제안서를 준비하기로 했다고 밝혔는데요. 앞서 두 나라는 조 바이든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다음 달 유럽에서 정상회담을 하기로 원칙적으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양국 간에는 러시아와 독일의 협력 사업인 가스관 건설 문제도 큰 갈등거리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러시아와 독일이 추진해온 노르트 스트림 2 가스관 건설 사업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미국은 이 가스관이 건설되면 유럽 국가들의 러시아 에너지 의존도가 높아져서 에너지 안보가 우려된다며 줄곧 반대해왔고요. 관련 기업과 인물을 제재할 계획이었는데요. 하지만 두 장관의 회담에 앞서서 미국 국무부가 제재를 유보한다고 전격 발표했습니다.
네, 자, 미국 정부의 결정에 독일은 어떤 반응입니까?
네, 하이코 마스 독일 외무부 장관은 19일 기자회견에서 건설적인 조처라면서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이에 관해서 더 많은 논의를 하게 돼서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 관리들도 미국의 제재 유보는 양국의 관계 정상화에 도움이 될 거라며 환영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유럽연합에서 외국인 관광객과 관련해서 중요한 소식이 나왔네요.
네, 유럽연합 EU 회원국 대사들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맞은 외국인 관광객들의 EU 입국을 허용하기로 19일 합의했습니다.
네, EU 대사들이 합의를 한 것은 EU 집행위원회가 최근에 제안했던 그 방안인 거죠?
네, 맞습니다. EU 집행위원회는 지난 3일에 외국 관광객들의 이 역내 비필수 여행과 관련해서 기존에 부과한 제안을 풀라고 회원국에 제안했는데요. 구체적으로는 EU 지역에 도착하기 전 최소한 14일 이전에 EU가 승인한 이 백신 최종 접종을 마친 사람의 입국을 허용하라고 권고한 바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도 그 백신을 안 맞았어도 EU에 들어갈 수 있는 나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EU는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이 잘 된 7개 나라 관광객의 역내 비필수 여행은 허용하고 있습니다. 호주와 한국, 싱가포르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네, 이 7개 나라를 정했던 기준은 뭡니까?
네, 인구 10만 명당 최근 2주일 동안 신규 확진자 수가 25명 이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EU 집행위원회가 이 기준을 100명으로 상향 조정하자고 제안했는데요. 하지만 EU 대사들은 이걸 75명으로 다시 조정했습니다.
네, 자 이제 그렇게 되면은 백신을 맞은 외국인 관광객들은 EU에 들어가면 이 격리라는 단계 절차가 필요가 없는 겁니까?
네, 제 그에게 따르면 그렇습니다. 다른 회원국 주민에게 격리나 코로나 검사를 면제해주는 EU 회원국들은 비회원국 관광객들에게도 같은 조처를 적용하라고 권장했습니다.
네, 이렇게 유럽연합이 외국인 관광 제한을 완화하려는 거 아무래도 경제 때문이죠?
네, 그렇습니다. 관광 사업이 EU 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요. 하지만 이 코로나 탓에 관광업이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백신도 나오고 했으니까 영내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이 외국인 관광객 규제를 완화하는 겁니다.
네네. 최근에 EU 내 일부 나라가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을 위한 제한 조치를 속속 완화하고 있는데 이 관광 산업 규모가 아주 큰 프랑스도 일부 제한을 풀었다는 소식이죠?
네. 프랑스 정부는 19일부터 이 카페, 식당의 야외 영업을 허용했습니다.
야외 영업이라는 건 식당 밖에서 하는 서비스를 말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식당 앞에 인도에 탁자를 늘어놓고 영업을 하는 건데요. 이곳을 이 테라스라고 합니다.
네, 프랑스 외에도 다른 나라들도 비슷한 조처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이탈리아, 벨기에, 헝가리 등도 식당 야외 영업을 허용했고요. 그런가 하면 영국에서는 지난 17일부터 술집 안에서 식사와 음주를 허용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습니다. 박영서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순서입니다. 오종수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어떤 소식입니까?
네, 의사당 습격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독립적인 조사위원회 구성안이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민주당이 주도한 법안에 공화당 의원 일부가 지지를 못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텍사스 주지사가 최소 임신 6주부터 중절을 금지하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이어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소외계층 법률 지원을 확대하도록 당국에 지시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오늘 첫 소식. 국회의사당 습격사건 조사위원회 구성안 하원을 통과했다는 소식부터 보죠.
네, 19일 열린 하원 본회의에서 의회 습격사건 조사를 위한 독립위원회 설치 법안을 표결에 붙여 찬성 252표, 반대 175표로 채택했습니다. 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초당파적인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규정했는데요. 지난 2011년 발생한 9.11 테러 이후 구성된 위원회를 본따 활동하도록 했습니다.
네, 이 9.11 테러 조사위원회처럼 활동을 한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게 됩니까?
네, 미국 헌정사상 초유의 의정활동 방해에 관해 사실과 정황을 조사한다고 해당 법안에 규정했습니다. 이어서 원인과 교훈을 담은 보고서를 발간하도록 명시했는데요. 위원들은 민주공화 양당이 각각 추천하도록 했습니다. 이 조사 과정에서 증인들을 부르기 위해 소환장을 발부할 권한도 갖게 했는데요. 이날 19일 표결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기권 2명 외에 전원 찬성했습니다. 이 공화당에서도 찬성이 35표 나왔는데요. 그 밖에 기권이 1명 있었고요. 나머지 175명은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네, 이 공화당에선 반대 의견이 훨씬 많았던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 표결 전날인 18일 케빈 메카시 하원 공화당 대표가 강력한 반대 의사를 밝혔는데요. 두 가지 문제점을 짚었습니다. 첫째, 이미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조사를 진행 중이기 때문에 별도 조직은 불필요하다고 강조했고요. 둘째, 이 민주당이 주도하는 조사위원회 구성 노력은 정치권 주변의 다른 폭력 사태들을 애써 무시하는 처사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다른 폭력 사태들을 무시한다. 이건 무슨 뜻입니까?
네, 이번 조사의 초점을 의사당 습격 사태에만 맞추지 말고 갖가지 정치적 폭력 사건으로 넓히자고 공화당 쪽에서 요구를 했었는데요. 미국 곳곳에서 벌어졌던 이 과격 시위를 그 대표적 사례로 공화당이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요구는 이번 조사위원회 구성 법안에 반영되지 않았는데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도 표결 전날 성명을 내서 민주당을 비난했습니다. 이 조사위원회 구성은 민주당이 정치적인 덫을 놓는 것이라면서 부결을 촉구했습니다.
네. 자, 의사당 습격 사건 어떤 일이었는지 되짚어 볼까요?
네, 지난 1월 6일 트럼프 당시 대통령 지지자들이 의회에 난입해서 대선 결과 인증을 방해했던 사건입니다. 이 회의를 열던 상하원 의원들이 대피한 가운데 5명이 목숨을 잃는 결과를 초래했는데요. 트럼프 당시 대통령에 대한 책임론이 제기됐었습니다. 트럼프 당시 대통령이 트위터를 통해 지지자들한테 워싱턴 DC에서 만나자라고 했었고요. 또 사건 직전에 집회에 나와서 독려하기도 했는데요. 퇴임 후에 내란 선동 혐의로 상원에서 탄핵 심판을 진행했지만 최종 기각됐습니다.
네, 자 조사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앞으로 어떤 절차가 남아 있습니까?
네, 상원에서도 관련 안건을 처리해야 합니다. 통과 전망은 좀 불투명한데요. 현재 의석 구도가 상원에서 민주당과 공화당 50대 50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전원 찬성하더라도 공화당에서 10명 이상 지지를 확보해야 하는 건데요. 미치 맥코넬 상원 공화당 대표는 공개적으로 반대 의견을 이미 밝힌 상태입니다.
네, 맥코넬 공화당 대표가 반대하는 이유는 뭡니까?
네, 불필요한 인력과 자원을 가동하게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메카시 하원 대표의 주장과 같은 맥락인데요. 현재 수사당국과 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사건 조사 노력을 진행 중이라고 맥코넬 대표가 하원 표결 당일 상원에서 발언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새로운 위원회를 만들더라도 어떤 새로운 사실을 밝혀낼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지금 수사당국이 진행하고 있는 조사 노력은 어디까지 진전이 됐습니까?
네, 검거자 수가 목표 인원에 가까워졌습니다. 총 430명이 넘는 인원의 범죄 사실을 확인하고 신병을 확보했다고 브래드 위그먼 법무부 부차관보가 지난달 하원 상무법무소위원회에서 밝혔는데요. 구체적인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 사람은 500명 선이 될 거라고 앞서 법무부 측이 공개한 바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의사당 습격에 가담한 인원이 한 500명 정도 될 것이다. 이렇게 확인이 된 겁니까?
네, 전체 인원은 800명 정도입니다. 이 법무부가 추산한 규모가 800명인데요. 그중에서 300여 명은 단순 참가자로 파악해서 입건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그리고 의사당 경내에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이 사건 당일에 주변 지역에 모인 사람은 훨씬 더 많은데요. 만 명이 훨씬 넘는 인원을 파악했다고 의회 경찰국 측이 지난 2월 청문회에서 밝힌 바 있습니다.
네. 자, 조사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나 백악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적극 지지하고 있습니다. 의사당 습격 사건에 관해 미국인들이 완전하고 공정한 책임 소재를 확인할 권리가 있다고 백악관 측이 밝혔는데요. 앞으로 유사한 폭력 사건이 다시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고 의사당을 비롯한 민주주의 기관들의 보안을 강화하는 데도 이 조사위원회 활동이 효과가 있을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이번에는 텍사스 소식입니다. 텍사스 주지사가 임신 중절 제한 법안에 서명을 했다고요?
네. 임신 중절 시술을 대폭 제한하는 법규가 텍사스주에서 시행됩니다. 19일 그렉 애벗 주지사가 앞서 주의회를 통과한 SB8 법안에 서명했는데요. 오는 9월부터 공식 발효될 예정입니다. 이 법안은 임신한 지 최소 6주부터 중절 시술을 제한하는 내용이고요. 그 밖에 강력한 금지 규정을 담고 있어서 전국적인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네. 자, 임신 6주라고 특정을 하고 있네요. 이유가 뭔가요?
네, 태아의 심장 박동 소리를 판명할 수 있는 시점이 임신 6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법규를 심장 박동법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반면에 6주 정도면은 대다수 여성이 아직 임신을 인식하기에 어려울 정도로 너무 이른 시점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네. 자, 그렇게 임신 초기부터 중절을 제한하는 그 외에 또 어떤 강력한 금지 규정을 담고 있습니까?
예외 사항을 거의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성폭행이나 근친상간으로 임신한 경우에도 최소 6주 시점부터는 중절 시술을 할 수 없도록 법규에 명시했는데요. 의학적인 긴급 상황으로 인정받는 상황에만 가능하도록 명시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의학적인 이유가 있을 때 말고는 사실상 이 모든 중절이 금지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여기 텍사스에서 우리는 생명을 살리기 위해 일한다고 그렉 애벗 주지사가 이날 서명식 현장에서 강조했는데요. 중절 시술 때문에 매년 수백만 명의 아이들이 생명권을 잃고 있다면서 이번 입법의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이 주지사가 이 법안에 서명하는 현장에는 중절 제한을 지지하는 보수단체 관계자들이 배석했는데요. 이 진보 진영에서는 항의 시위를 벌이고 있는 관계로 비공개로 행사를 진행하면서 온라인으로 생중계했습니다.
네, 진보 진영에서 항의 시위를 벌이는 이유는 뭔가요?
네, 중절 시술은 여성의 신체적 자기결정권에 속하는 문제라고 진보사회단체와 여성단체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유를 이 정부 당국이 규제할 수 없다면서 관련 입법에 반대해왔는데요. 이렇게 임신중절을 허용할지 제한할지에 관한 문제는 미국 사회의 진보 보수 진영의 주장이 첨예하게 부딪히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연방 대법원에도 이 문제가 올라가 있습니다.
네, 대법원에서 다루는 사안은 어떤 내용입니까?
네, 미시시피주의 중절 제한법이 타당한지 심리할 예정입니다. 미국에서 사실상 임신중절 합법화 판례로 기능해왔던 1973년 로 대 웨이드 판결이 이번에 시험대에 오른 건데요. 특히 대법원의 이념 구도가 보수 6대 진보 3으로 크게 기울어진 이후에 관련 사안을 처음 다루는 것이라서 특히 주목받고 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사법제도와 관련한 행정지침을 내렸다고요?
네, 조 바이든 대통령이 18일 소수계와 저소득층 미국인들에게 법률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행정각서에 서명했습니다. 백악관은 이들 소외계층이 더욱 공정한 법적 보호를 받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 대통령이 이런 지침을 내린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행정각서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살펴볼까요?
네, 법무부가 사법정의 접근부서를 되살리도록 했고요. 백악관 법률 지원을 위한 부처 간 원탁회의를 재구성하도록 바이든 대통령이 지시했습니다. 특히 백악관 원탁회의가 이 코로나 대유행이 민형사상 법률 지원에 끼친 영향을 검토하도록 지시했는데요. 이 바이든 대통령은 팬데믹으로 법률 서비스가 많이 축소되면서 우리 미국의 사법체계 불평등이 더 심각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미국에 사는 많은 사람들, 특히 저소득층과 유색인종의 삶과 맞닿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자, 바이든 대통령이 부활시킨 그 사법정의 접근 부서 어떤 곳입니까?
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시절인 지난 2010년 당시 에릭 홀더 법무장관에 의해서 처음 시작됐고요. 2016년에 공식 출범했습니다. 이곳은 이 조직은 형사상 보호나 벌금 부과, 또 재판이나 민사 지원에 있어서 언어 장벽 등을 다루는 부서였는데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취임한 뒤 폐지가 됐습니다.
네, 폐지된 이유는요?
2018년에 당시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은 사법적 접근 부서 임무가 국선 변호사들의 역할과 크게 다를 게 없다면서 이 조직을 없앤 겁니다.
하지만 정권이 바뀌면서 이 부서가 다시 살아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이 바이든 대통령 지시에 따라 메릭 갈랜드 법무장관이 이 조직을 부활시키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번 행정각서는 또 이 갈랜드 법무장관한테 앞으로 120일 안에 사법 지원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해서 제출하라고 지시하고 있습니다.
네, 사법제도 개혁은 바이든 대통령의 최우선 국정사안 가운데 하나죠.
그렇습니다. 이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첫날 정부 행정의 공정성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바 있고요. 이후에 형사제도 개혁과 인종적 불평등을 해소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바이든 대통령은 또 주와 이 지역 내에 형사법 체계를 강화하고 국선 변호인 제도를 보강하기 위해 15억 달러 규모 예산을 요청하기도 했는데요. 이 백악관 측은 18일 이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각서 역시 이런 사법개혁 노력 가운데 하나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행정각서 외에 경찰개혁을 위해서 바이든 행정부가 적극 나서고 있다고요?
네, 연방 법무부가 몇몇 지역 경찰국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갈랜드 법무장관은 지난달 21일 미네소타주 미니에폴리스 경찰국에 차별적인 관행이 있었는지 등을 조사한다고 밝혔는데요. 미니에폴리스에서는 지난해 5월 이 흑인 남성인 조지 플로이드 씨가 경찰의 목 누르기 제압으로 사망한 바 있습니다. 이 사건으로 미 전역에서 경찰 개혁과 인종차별 철폐를 요구하는 시위가 발생했고요. 또 연방 법무부는 또 지난해 3월 켄터키주 루이빌에서 흑인 여성 브리아나 테일러 씨가 경찰 총에 맞아 숨진 사건과 관련해서도 루이빌 경찰국도 조사하기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오늘 여기까지 됐습니다. 오종수 기자였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큰 송유관 업체가 최근 해킹을 당해서 송유관 가동이 중단됐습니다. 이 회사는 이른바 랜섬웨어 공격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결국 거액을 해커들에게 물어주고 송유관 가동을 정상화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사상식 ABC, 오늘은 랜섬웨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랜섬웨어란 몸값의 랜섬과 제품의 웨어의 합성어로 악성 코드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런 악성 코드에 감염되면 컴퓨터에 접속할 수 없게 되거나 저장된 문서나 사진, 동영상 파일이 암호화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보통 랜섬웨어를 심은 해커는 이를 풀어주는 대가로 돈을 요구합니다.
So ransomware is a type of malicious software, otherwise known as a malware. That's designed to block legitimate users' access.
인터넷에 연결된 컴퓨터 그리고 자기 컴퓨터나 전산망에 중요한 정보를 저장해 놓은 사람은 누구나 랜섬웨어의 위험에 노출돼 있습니다. 랜섬웨어는 개인이나 조직에 큰 타격을 줍니다. 일부는 파일을 복구하기 위해 돈을 지불하지만 해커들이 파일들을 복구해 준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이런 복구 과정은 전문가를 필요로 하는 어려운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랜섬웨어는 사업체 운영에 심각한 영향을 주며 기관들이 필요한 정보를 사용해 필수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막습니다. 특히 민감하고 중요한 정보를 다루는 병원이나 기업체가 목표가 돼 피해 규모가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랜섬웨어를 풀어주는 대가로 요구하는 금품 수준은 100만 달러를 넘는 등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암호 해제 대가로 취적이 어려운 암호 화폐인 비트코인을 요구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Generally speaking, ransomware follows a consistent pattern. It infects your system, it encrypts your data, and then it extorts you.
랜섬웨어는 빠르게 새로운 종류가 나타납니다. 또 이메일이나 메신저, 사이트 접속, 파일 공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등의 취약점을 이용해서 확산합니다. 최근에 랜섬웨어는 강력하게 암호화돼 암호 해독 프로그램이 공개된 구형 랜섬웨어가 아니면 암호 키 없이 개별적으로 암호를 해독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대부분의 랜섬웨어는 윈도우 운영체제가 제공하는 복원이나 백업 기능을 함께 무력화합니다.
Number one, backup your data. Backup your data, backup your data.
랜섬웨어 감염을 막기 위해서는 먼저 사진, 동영상 같은 개인 자료와 업무용 파일을 컴퓨터와 분리된 저장 장치나 클라우드 서버에 저장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이메일에 첨부된 파일은 아는 사람이 보냈거나 단순 문서 파일이어도 즉각 실행하는 것을 자제해야 합니다. 다음, 메신저, 문자, 링크를 클릭하거나 파일 공유 사이트 등을 통한 파일 내려받기에 주의해야 합니다. 여기에 백신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고 항상 최신 버전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시사상식 ABC 오늘은 랜섬웨어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인물 아메리카 이어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 분야에서 미국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인물 아메리카 시간입니다. 노시창입니다.
이은경입니다. 이 시간에는 미국 최초의 컨트리 음악 가족 악단 카터 패밀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927년 어느 여름날, 미국 남부 테네시주와 버지니아주 경계에 있는 작은 도시 브리스톨, 아팔라치안 산맥이 굽이치는 농촌 도시에 많은 음악인들이 모였습니다. 레코드 제작자 랄프 피어가 주최하는 경연 대회에 참석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랄프 피어는 아팔라치안 산맥 일대에 사는 사람들의 노래를 듣고 녹음이 결정된 가수나 연주자들에게는 상금을 준다고 광고를 미리 내놓았었습니다.
상금은 한 곡마다 $50, 오늘날 가치로는 약 $670로 가난한 산간지대 사람들에게는 꽤 많은 돈이었지만 사람들은 상금보단 자신의 노래를 인정받고 싶은 생각이 더 컸습니다.
이날 대회에서 랄프 피어는 자신이 간절히 바라던 스타일의 노래를 부르는 한 팀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카터 패밀리였습니다.
카터 패밀리는 AP 카터라는 남성과 그의 부인 세라 카터, 그리고 세라의 사촌 여동생 메이벨 카터로 구성된 3인조 악단이었습니다. 메이벨은 AP 카터의 제수 씨이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그룹 이름을 카터 패밀리, 즉 카터 가족이라고 불렀습니다. 카터 패밀리는 버지니아의 산길을 넘고 넘어 이날 경연에 나왔습니다. I'm going away to leave you, love. I'm going away for a while. But I'll return to you sometime if I go 10,000 miles. The storms are on the ocean. The heavens may cease to be. This world may lose its motion, love, if I prove false to thee. AP 카트는 베이스, 노래와 피드를 연주했습니다.
아내 세라 카트는 노래와 오토 하프를 연주했습니다. 세라는 선창자였고 가장 높은 음을 노래했습니다. 목소리도 가장 컸습니다.
메이벨 카터는 기타와 화음을 주로 맡고 간간이 리더 보컬로 나서기도 했습니다. 메이벨의 기타에는 매우 새롭고 독특한 그녀만의 스타일이 있었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두 사람이 동시에 연주를 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메이벨은 낮은 음으로 노래의 주제 부분을 연주합니다. 그러다 갑자기 모든 줄을 한꺼번에 튕깁니다.
그런 스타일은 카터 스크래치, 즉 카터식 긁기라고 불리웠습니다. 카터 스크래치는 머지않아 세계 기타 연주자들이 너도 나도 따라하는 스타일이 됐습니다.
이들은 모두 버지니아에서 나고 자랐습니다. 클린치 마운틴에서 자라난 AP 카터는 어린 시절 어머니한테서 전통적인 아팔레치안 민요와 피드를 배웠습니다.
세라는 어린 시절 가족들에게 노래와 오토하프, 기타, 벤조 등 다양한 악기 연주법을 배웠습니다. AP와 세라는 1915년에 결혼했습니다. 이들 부부는 버지니아주에서 살면서 지역 모임이나 파티에서 노래를 부르곤 했습니다.
그러던 중 벤조, 기타, 오토하프 등의 뛰어난 재능을 가진 메이벨이 AP의 동생과 결혼하면서 1926년부터 트리오, 즉 3인조 가족 악단으로 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카트 패밀리는 미국 최초의 컨트리 가족악단이었습니다. I was standing by the window on one cold and cloudy day, and I saw the hearse come rolling for to carry my mother. 카트 패밀리의 노래와 연주는 그때까지 사람들이 방송에서 듣던 클래식이나 재즈와는 달랐습니다. 음악 교육에서 가르치는 것도 아닌 새로운 것이었습니다. 시골에 사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카트 패밀리의 노래는 마치 자기 이웃들의 소리 또는 자신들이 교회에서 부르는 노래처럼 들렸습니다.
카터 패밀리는 버지니아, 테네시, 노스캐롤라이나 등 아팔레치안 산맥에 사는 사람들의 일상을 노래했습니다. 어느 소녀와 특별한 사랑에 빠진 청년 이야기, 그곳 산천의 아름다움, 슬픈 이야기, 죽음의 이야기를 노래했습니다. 죽은 후 저 세상에서 보다 나은 생명을 기대하는 종교풍의 노래도 불렀습니다.
AP 카터는 노래를 하면서 새로운 노래도 발굴했습니다. 그는 미국 남동부 넓은 지역을 작은 마을까지 찾아다니며 지역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를 직접 들었습니다. 가사도 기록을 하고 곡을 머리에 담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그는 세라와 메이벨을 투입해 카터 패밀리 특유의 곡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카터 패밀리는 머지않아 유명해졌습니다. 이들은 더욱 많은 곡을 녹음했습니다. 미국 동부 지역의 많은 도시와 마을을 순회하며 공연을 가졌습니다. 수많은 미국인들은 카터 패밀리의 노래를 듣고 음반을 구입했습니다. 어떤 전문가들은 3년 동안 카터 패밀리의 음반 30만 장이 팔려나갔다고 추산하고 있습니다.
1930년대 대공황이 몰아쳐 수많은 미국인들이 빈곤층으로 추락했습니다. 대규모 실업사태도 발생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자기들이 좋아하는 음반은 어떻게든 구입을 했습니다. AP, 세라, 메이벨은 경제가 나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가난이 무엇인지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카터 패밀리는 항상 사람들을 즐겁게 해줄 수 있는 노래도 부르려고 애썼습니다. 그런 노래 중 하나가 Keep on the Sunny Side입니다. There's a bright and a sunny side too. Though we meet with the darkness and strife, this sunny side we also may view. 살다 보면 어둡고 힘든 쪽이 있죠. 그러나 밝고 태양이 있는 쪽도 있습니다. 언제나 태양이 있는 곳을 지키세요. 이런 노래입니다.
대공황 속에서도 이들은 계속 공연을 하고 음반도 냈습니다. 1938년 이들은 텍사스를 여행했습니다. 그곳에는 멕시코 국경과 가까운 곳에 출력이 강력한 라디오 방송국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이 방송국의 전파는 미국 내 다른 어느 방송국보다 가청지역이 넓었습니다. 카트 패밀리는 매일 두 차례씩 이 방송국에서 연주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자 미국 거의 전 지역 청취자들은 물론 일부 다른 나라에서도 이들의 노래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카터 패밀리는 뮤지컬 그룹으로서 대단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에게는 사람들이 모르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여러 해 동안 AP와 세라 사이에는 갈등이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들의 부부 생활은 이혼으로 끝났습니다.
그로부터 3년 후 세라는 AP의 사촌과 재혼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세 사람은 함께 공연을 이어가려 했으나 쉽지 않았습니다. 1943년 결국 악단은 해체되고 말았습니다. 세라와 그녀의 새 남편은 캘리포니아로 떠났습니다. AP도 노래 부르기를 그만두고 고향 클린치 마운틴으로 돌아가 여생을 그곳에서 살았습니다.
이제 악단 카터 패밀리에 남아 노래를 부르고 기타를 치는 사람은 메이벨 뿐이었습니다. 메이벨은 나의 클린치 마운틴 고향집이라는 노래를 부르며 가수 생활을 계속했습니다. Get back to old Virginia, back to my Clinch Mountain home. Get back to old Virginia, back to my old mountain home.
메이벨은 테네시주 내시빌에서 그랜드 올 오프리라는 라디오 프로그램에 여러 차례 출연했습니다. 메이벨은 미국 컨트리 뮤직의 어머니라는 의미로 마더 메이벨이라 불리웠습니다.
1950년대와 60년대 메이벨의 딸들은 어머니 마더 메이벨과 함께 많은 공연도 하고 음반도 냈습니다. 이들은 자주 또 한 사람의 유명한 컨트리 가수 자니 캐시와 함께 공연을 했습니다. 메이벨의 세 딸 중 둘째인 준 카터는 자니 캐시와 결혼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1978년 마더 메이벨이 사망할 때까지 함께 노래를 불렀습니다.
카터 패밀리는 오늘날까지도 미국 최초의 컨트리 음악 가족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이들이 부른 곡 중 지금까지도 자주 듣는 곡은 그치지 않는 사랑을 노래하는 야생화 Wildwood Flower입니다. 그는 나를 사랑한다 말했고 꽃이라 불렀습니다. 매시간 그를 위해 활짝 피는 꽃. 지금 내 가슴은 뛰지만 그는 모를 거예요.
Oh, I'll twine with flamingos and waving black herbs, with the roses so red and the lilies so fair.
카터 패밀리는 순수하고 소박한 컨트리 음악의 확고한 기초를 정립했습니다. 이들은 블루그래스, 가스펠, 팝, 락은 물론 1960년대 포크 부흥에도 큰 영향을 미친 공로자들이었습니다. 미국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인물 아메리카. 오늘은 미국 최초의 컨트리 가족 악단 카터 패밀리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영화를 통해서 재미있는 표현 알아보는 시네마 잉글리시 이어집니다.
하이 가이즈, 웰컴 백 투 시네마 잉글리시. 마이 네임 이즈 에벨린. 영화를 통해 원어민들이 쓰는 표현 재밌게 배워보는 저희 VOA 시네마 잉글리시 코너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영화 The Book Club 보면서 표현 한번 배워볼게요. 20대부터 북클럽 모임을 통해 오랜 우정을 쌓아온 4인방. 일도 연애도 잘하는 비비안. 겉으론 쿨하지만 속은 여린 다이앤. 결혼생활 문제로 속앓고 있는 캐롤. 성공한 연방판사지만 연애는 초보인 셰런. 그들은 모임에서 한 권의 특별한 책을 읽으며 연애와 결혼생활에 대해 새로운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이들의 대화 함께 들어보면 오늘의 표현 put yourself out there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You just need to put yourself out there.
Judge Myers?
Yes.
Rev up your love life with these tips.
Do you need anything else, Your Honor?
A man of your dreams is just a click away.
No, I don't. I'm fine. Thank you.
Yep.
Slim?
Arthur Riley.
What's it been? 40 years?
You just need to put yourself out there. Put yourself out there. 오늘의 표현입니다. 누군가가 put yourself out there 이란 말을 하면 도전해봐, 노력해봐, 불편해도 세상과 부딪혀봐 라는 뜻이 있습니다. Put yourself out there means you need to make an effort, even if it makes you uncomfortable. 자신 없는 일 혹은 불편한 일에도 도전해보라는 뜻으로 주로 충고로 쓰이는 표현인데요. 영화에서는 연애에 자신 없어하는 셰런에게 친구들이 해준 말이죠. Put yourself out there. You just need to put yourself out there. 네 명의 친구들은 더 이상 나이에 얽매여 살지 말자는 결심을 하고 새로운 연애에 도전해보고 결혼 생활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나가며 스스로 행복을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합니다. 오늘의 표현, You just need to put yourself out there. 한 번 더 들어볼게요.
You just need to put yourself out there.
Judge Myers?
Yes.
Rev up your love life with these tips.
Do you need anything else, Your Honor?
A man of your dreams is just a click away.
No, I don't. I'm fine. Thank you.
Yep.
Slim?
Arthur Riley.
What's it been? 40 years?
오늘의 표현은 도전해봐, 노력해봐, put yourself out there 였습니다. That is it for today's Cinema English. 영화를 통해 표현 배워보는 VOA Cinema English.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See you guys next time. Bye.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세계뉴스와 워싱턴 뉴스광장이 이어집니다. 진행의 조성민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